참 이 목사라는 것은 거룩한 스트레스 가운데 사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고자 참 많은 스트레스를 갖고 새벽에 2시, 3시에 일어나서 준비하며 또 다시 마음을 되새기며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라는 그 싸움에서 바로 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창세기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믿음의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 초청장을 던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에게 복이 될 것이라, 그리고 그 복은 너만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물론 너에게도 주어졌지만 차고 넘쳐 너에게는 끝없는 기쁨과 행복이 될 것이며 나와 함께하는 그 여정 가운데 바로 너는 복의 근원의 삶을 수많은 민족들을 향해 나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초청장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창세기 12장 1절을 우리가 읽을 때에 항상 여호수아 24장 2절을 우리는 되새겨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한, 의로운 축복의 초청장을 이렇게 던지시는가? 과연 그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는 24장 2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거룩하게 의롭게 산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드렸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어느 정도로 너가 나를 찾아서가 아니라 너가 나에게 삶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에게 나의 삶을 던지고 싶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초청장을 내미시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브라함에게 던지십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초청장 또한 놀랍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며 응답한 아브라함 또한 놀랐습니다. 물론 전 아브라함의 생애를 창세기는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떠나라고 하는 부르심에 떠나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근원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초청하시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를 그 삶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는 전혀 복을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천국의 복을, 그것도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자녀 삼아 주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응답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하나님은 들떠 계십니다.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 그러나 그 복은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먼저 된 자로서 나와 함께하는 그 여정 가운데 모든 민족이 그 복의 근원을 함께하는 하나님과 그 삶을 사는 너희들을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놀라운 결단이 있었던 것처럼 떠남의 결단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떠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친척과 아비와 모든 가족, 친구들을 떠나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과 새롭게 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하는 천국의 삶을,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과 마치 크리스마스 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처럼 모든 영광과 모든 위엄과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을 택하시고, 그러나 가장 낮지만 가장 풍요롭고 가장 부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큰 기쁨으로 십자가까지 지신 그 삶의 초청에 떠남의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세요? 더 큰 좋은 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에 그것보다 가치 없는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크기 때문에, 더 큰 사랑을 발견하기에 그 사랑의 앞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을 함께 이겨내는 힘이 솟아나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동기와 열정과 삶의 의미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떠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수님을 알고 저에게도 이러한 큰 떠남에 결단하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순간으로 시작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매번 그 결단을 다시 확인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하나님의 잘 알고 계시는 방법에 있어서 각각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예요. 복된 삶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전폭적인 신뢰를 가지며 떠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너에게 복이 될 것이라는 그 말에 매일매일 텐트를 거두고 치고 거두고 치고 했지만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습니다. 단 하나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김없이 하나님은 영원히 이 순간서부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시며 그 복은 차고 넘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인표가 저한테 이 말씀을 제가 전했더니 저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 말은 너무나 맞습니다. 우리가 주유소에 가서 차에 기름을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파이프라인은 먼저 콸콸콸콸 차고 넘쳐야 차에 있는 가스탱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축복의 통로이며 그것이 복의 근원이며 차고 넘쳐서 바로 수많은 민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비결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시며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며 그것이 차고 넘쳐 수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당당하고 자랑스럽고 아주 자신감 있는 삶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보세요. 세상에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무것도 안 가진 자 같아요. 오히려 이전의 삶이 풍요롭고 모든 것을 가지고 넉넉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 떠나라는 그 결단 가운데 아브라함을 봤을 때 있는 자들에게 세상적으로 오히려 저들이 부하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삶이 부하다고 만드는 저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왜 나는 세상 것을 계속 추구해야 그것의 만족을 얻고 있는 자가 되는가? 왜 점점 내려놓지 못하는가? 왜 저 사람이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세상 것에 있어서 점점 세상의 가치가 줄어들고 낮은 곳으로 향하는 삶을 저렇게까지 기쁨으로 택할 수 있는가? 부한 자가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부모님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한국에서는 공무원의 월급으로 도저히 사형제를 네 명의 자식을 대학교 공부를 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50세 중반에 미국을 택하셨습니다. 미국에 가서 저는 13살 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은 둘 중에 하나로 거의 나눠집니다. 진짜 그 부모님께 감사해서 말도 안 통하고 천대 대우를 받으면서 이전에 어떤 일을 했던 분이 이제는 막일을 하는 바느질 공장에서 빌딩 청소를 하고 그러면서 말 하나 통하지 않는데 우리를 위해 그 삶을 선택했다는 그것에 고마워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너무 고달고 힘들어서 반항하는 아이도 나옵니다. 저는 13살 이후로 부모의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13살 때부터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일찍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구원의 은혜에 너무나 감동해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다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나왔는데 교회 사역을 하고 또 저는 경영학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일하고 많은 경험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교수 생활도 하고 회사에서도 일하고 또 자영업도 실제로 제 사업도 해보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되는 하는 것마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수 생활을 끝내고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른 두 신학교에서 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면접을 두고 한 군데는 이미 되고 그쪽에 집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을 갈까 하는데 아내가 저에게 와서 말을 건넵니다. 참 저는 아내를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른 말을 해줍니다. 바른 말을 하면 들어야죠, 그렇죠?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이 물론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해서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냐고, 당신을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중문화에 이중언어에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이 결국에는 백인들 중상층의 지역으로 들어가서 신학교에서 편안하게 안정된 삶으로 마지막 여생까지 다 보내는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당신을 수많은 경험과 교육과 모든 것을 하게 했다고 생각하냐고.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그러면 내가 뭘 할 수 있어? 근데 다시 백지화하고 기도할게. 그러면서 일주일 그 사이에 기도하고 있는데 컴패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어느 교수가 당신을 시천에서 연락을 드립니다. 컴패션에 와서 한국이 후원국으로 다시 들어와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에 누가 들어가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들어갈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컴패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What is compassion? I know world vision. 나 월드 비전 아는데 컴패션이 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컴패션에 대해서 시작이 한국에서 시작되었고 한국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컴패션이 교회와 보육원만 2,700개를 세우고 그 가운데에서 수십만 명의 전쟁고아 어린아이들을 양육해서 신학교로 보낸 목사들만 수백 명이 되고 수많은 지인들이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한국에 임해서 그들이 다시 들어와 달라고 우리가 할 때라고 해서 이제는 후원국으로 다시 결정을 하고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한국 안에서 찾다가 찾을 길이 없어서 교포 중에 누가 있는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텍사스의 어느 교수가 당신의 논문을 보았던 분이 이 사람을 추천한다고 해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전화에 한국 때문에 태동이 되어서 컴패션의 전 역사의 70% 이상이 한국이고 한국을 41년을 섬겼다는 그것에 저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장 한국이 어려웠을 때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빈곤했을 때 컴패션을 통하여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을 도운 단체는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말에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복음과 함께 현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훈련해서 아이들을 고아들을 데려다가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을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하게 만드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과 전인적인 성복음이 함께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쁨에 이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고 한국을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아내의 그 말이 아니었으면 저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집을 사고 신학교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저를 감동하게 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저에게는 수많은 밤을 새고 새도 수많은 한 생명이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그 목사로서 주석과 말씀으로 알았던 저의 이 가운데 예수님이 낮은 곳을 가는 곳곳마다 어떤 마음이셨고 어떤 기쁨이셨고 어떠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던가를 배우는 그러한 여정이 컴패션에서 저는 방에 앉아서 주석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늠한 여자를 만나고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며 실제적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그러한 일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계시며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내가 과연 점점 높아지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점점 아파하는 곳을 찾아가고 그리워하고 그곳에 내 마음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배우는 그러한 목사로 조금씩 변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잊지 못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성미 개그우먼이, 여러분 그 자매는 집사님은 굉장히 분명한 분입니다. 그냥 함부로 무엇을 뛰어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컴패션에 대해서 셔원한테도 듣고 차인표한테도 듣고 수많은 연예인들을 통해서 들었지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루는 비전 취업을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에 필리핀에 갔습니다. 필리핀에 가서 교회의 아이들이 고아 아이들이 모아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고 자기는 어떤 꿈이 있고 어떤 공부를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나는 하나님께 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근데 다들 저한테 물어요. 얘들 진짜 그런 아이들 맞아요? 왜냐면 보면 너무 활짝 웃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기뻐하는 활짝 핀 모습을 보거든요. 얘네 진짜 빈민가의 가난한 아이 맞아요? 한 아이를 집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집을 데려갔어요. 세이성리 개그공원과 함께 그 아이의 집을 갔는데 여러분 사진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의 집은 그냥 길가에 놓여진 차가 바로 그 앞에 왔다 갔다 하는 리아카 집이었습니다. 바퀴가 보이시죠? 저 리아카는 와이드앵글로 찍어서 크게 보이지만 실제 크기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같이 갔던 형제를 세웠습니다. 저 형제가 빈 리아카에 찾아가지고 누웠더니 무릎 밑으로는 밖으로 나옵니다.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저 리아카 안에 다섯 명의 가족이 잠을 잡니까? 엄마가 얘기해요. 번갈아 가면서 잡니다. 이 리아카의 집에 우리를 데려간 교회에서 양육이 되고 있는 컴패션 여자아이가 맥지엔이라는 아이입니다. 리아카 안에서 활짝 웃으면서 저희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너무 밝죠? 가난을 볼 수가 없죠. 주위 환경 외에는. 물론 아이가 입은 옷은 좀 허술하죠. 그 이유는 교회에서 밤낮 사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옷은 엄마가 쓰레기장에서 남이 버린 시쳐서 어느 정도 입힐 수 있는 옷을 가져다 입히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의 모든 초점은 이 여자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아이의 뒤에 앉아있는 남동생이었습니다. 남동생하고 20분 동안 말을 건네보려고 애쓰는데 웃기게도 해보고 아이는 반응을 안 합니다. 마치 가난이 무엇인지를 아는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곳을 늘 생활처럼 다니거든요.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공동묘지에서 사는 350명의 우리 아이들, 쓰레기장에서 사는 아이들 수없이 보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 남자아이를 20분 동안 대화하는 가운데 저를 또 한 번 충격에 몰아넣은 것은 가난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가난을 다시 목격하게 되는 새로운 모습으로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20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 사진을 자세히 보세요. 아이가 꿈쩍 움직이지 않고 앞에서 개가 그냥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흰밥입니다. 밥을 먹고 있어요. 20분 사이에 그 밥을 남동생이 끌어다가 그 밥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개가 와서 또 먹으니까 개를 밀쳐냅니다. 그리고 나서 애가 또 먹습니다. 개가 또 먹습니다. 아이가 먹습니다. 개가 먹습니다. 저는 이 모습은 또 처음 봤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생명이 개와 함께 개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먹는 모습은 처음 보았을 때 저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본인의 형상이 이그러지고 피어나지 못하는 저 한마디를 하지 않는 그 한 생명에 보시고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그 마음을 보았을 때 같이 본 이성미 개그우먼이 달려옵니다. 목사님, 목사님 왜 저 아이는 컴패션에 못 들어갔나요? 이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서 한 집에 한 아이 외에는 안 됩니다. 이성미가 외칩니다. 목사님, 제가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저 아이의 양육자가 되면 안 될까요? 소식을 전해줬더니 엄마가 빨래터에서 일하던 엄마가 그 소식을 듣고 20분 만에 달려옵니다. 한 손이 부르터 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을 빨래터에서 남의 빨래를 하는 엄마입니다. 기껏 받는 것은 하루 12시간에 2,000원입니다. 그것도 남편이 살아 죽은 것만으로도 기뻐하라고, 왜냐하면 동거를 하지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처지도 안 합니다. 그래서 동거를 하면서 아내가 2,000원 받아오는 것을 술을 먹고 탕진하고 학대를 하고 때리고 하는 남편입니다. 그런 엄마가 이성미가 이 아이를 이제는 공부를 시키고 다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는 너무나도 고마움을 보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아스러집니다. 그리고 이 누나가, 컴패션에서 자라는 누나가 그 말을 듣고 이성미를 달려와서는 꽉 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숙제가 생겼습니다. 리어카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와서 리어카를 먼 곳으로 몰아내면 이 아이들은 차비도 없고 생존을 못하는 아이들에게 지금 교회가 천국이고 모든 것이 되어주는데 교회를 올 수가 없잖아요. 수십 킬로를 걸어서 교회를 올 수는 없죠, 아이들이.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럭셔리가 아니라 빈민가 안에 이 아이들의 형편에 맞게 살 수 있는. 그래서 교회에 목사님과 선생님들과 의논을 했어요. 이 아이의 집을 어떻게 마련해 줄 수 있냐고 찾아달라고. 그리고 아빠가, 저런 아빠니까 괜히 집을 사주면 아빠가 그 집을 팔아다가 탕진하고 또 없애버리면 안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교회가 계약을 하라고. 그리고 매달 월세는 한국 컴패션에서 되겠다고 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곳을 가거든요, 여러분. 2년 후에 필리핀을 방문했는데 그곳을 데려가는 거예요. 아니, 반복 같은 교회는 데려가지 않지 않냐고. 우리가 모델하우스 차려놓고 사람들 보여주는 게 아니지 않냐고. 왜 거기를 데려가냐 했더니 너무나 보여주고 싶다는 그 마음 외에 표정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필리핀 스태프들이 저를 그 교회로 데려가요. 보세요 하면서. 이성미와 같이 여러분, 저를 데려간 것은 이 아이의 빈민가 안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저 단칸방 하나가 모든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이성미 개그우먼의 이성미 생일이 12월 25일입니다. 생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성미, 내 엄마가 온다고. 이성미 앞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카드를 벽에 걸어놓고 이성미가 온다고 먼 곳에서부터 저 남자아이가 뛰어와서 이성미에게 안기며 저에게 번갈아가면서 안기면서 Thank you, welcome 하고 우리를 손을 붙잡고 집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저는 저 아이를 보았을 때 무슨 생각이 나는지 아세요? 그렇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저희 아이에게 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선물함. 내가 이렇게 기쁘다면 저 모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좋으실까? 이제 피어날 수 있는 저 삶을 보았을 때 얼마나 천국에서의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한 생명이 죽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들의 손과 발을 통해 피어나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기뻐하신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이며 목사이신 싱클레어 퍼거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들만 3천여 명이 모였던 집회였습니다. 이 싱클레어 퍼거슨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목사 여러분 하면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오늘 이 순간 계속 목회를 하면서 높아지고 있습니까? 낮아지고 있습니까? 예수는 낮은 곳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낮은 곳에 태어나셔서 낮은 곳을 낮은 삶을 사시며 낮은 가장 낮은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과 함께 가장 큰 부와 가장 큰 높음을 그 영광을 누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진을 벽에 걸어놓습니까? 여러분이 대통령과 사진을 찍고 스포츠 스타들과 사진을 찍고 유명인사들과 사진을 찍은 것을 걸어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테이블 위에는 어떤 사진들이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진을 찍고 여러분은 그 사진을 거시지만 천국에서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어떠한 것에서도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의 손과 발이 되어 가장 낮은 곳을 향해 그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순간 천국에서는 천국의 잔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큰 기쁨과 잔치상이 거기에서는 벌어집니다. 대형 스크린으로 나의 아들을 보라고 나의 딸을 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은 그 가운데에서 천사들과 함께 응원하며 함께 즐기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님은 외치십니다. 이것을 위해 결단하라고 얘기합니다. 떠나라고. 여러분 저를 볼 때 행복한 사람이라고 보여지십니까? 아니면 찌들려서 여러분 더 큰 보화를 찾았을 때 가진 것이 값없어지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떠나라. 나와 함께하자. 너는 복의 근원이며 그 복은 너를 통해 수많은 자들을 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3자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있어서 복의 근원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통로가 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열방에까지 너의 축복이 이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컴패션을 만나서 너무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차인표도 션도 이성미도 고백을 합니다. 만날 때마다 서목사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이성미는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분명하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앞으로의 저의 삶은 연예인 예배 그것과 나머지의 모든 삶을 북한을 준비하는 컴패션과 그리고 컴패션과 함께하는 삶에 저의 모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기뻐하며 함께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살면서 여러분 이 복의 축복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살 수 있게 나를 깨워주셔서 오늘 하루를 통해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갇혀 있었다면 내 안에 있는 가족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를 데이트 이상으로 감동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 느끼게 해 주옵소서. 내 아이들이 그 사랑을 보게 해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길이 아버지의 눈길이 되게 해 주시고 나의 안아줌이 아버지가 그 한 생명을 안아주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덮입혀주는 그러한 안아줌이 되게 해 주시고 나의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가 당신이 그를 향해 축복에 소통을 하는 그러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나는 지나치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주님 그러한 자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나는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이며 그 복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을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 또 얼마 전에 참 몰랐었는데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이지선 여러분 아시죠? 이지선 화상으로 교통사고로 화상. 저는 미국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이지선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근데 제가 처음 만난 것은 2003년도 어느 한 분의 돌잔치를 갔는데 그게 오늘의 교회에서 있었던 돌잔치였어요. 조그마한 방에서. 근데 방문했는데 고 하영조 목사님이 저를 워낙 사랑해 주셔서 서 목사 이리 와 그러더니 한 테이블에 이지선과 같이 앉은 거예요. 근데 저는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 지선자매 2003년도의 사진이에요. 그 하영조 목사님하고 함께. 근데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왜냐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만나서 아 지선자매 아 예 그래요 아 저는 서정인 목사입니다 뭐 이렇게 소개하고 그냥 끝났어요. 대화도 뭐 별로 그렇게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났는데 이영표 형제를 통해서 이지선 자매가 미국 LA에서 공부를 하다가 저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제 책을 읽고서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내가 우리 애들이 이제 미국으로 대학교를 가니까 내가 갔을 때에 한번 만나겠다고. 그래서 이제 LA의 로스앤젤레스에서 만났어요. 이지선 자매를. 그래서 만나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지선자매 공부를 끝나면 박사학위가 이제 되는데 뭐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지선자매가 그래요. 목사님 저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싶어요. 아 그래요? 그 자리에서부터 막 돌기 시작했어요. 이 자매가 대학교 가고 싶어 한다는데 아 됐으면 좋겠다 됐으면 좋겠다 막 이거 어떻게 하지? 왜냐면 제가 교수로 한국에서 미국에서 6년 이상을 교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거든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저야 뭐 그냥 전임으로 했지만. 그래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민국이 여러분 아시죠? 전 세계에서 박사학위 소유자가 제일 인구 대비 많다는 거. 그리고 박사학위 소유자 백수도 제일 많다는 거 아시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 이거 돼야 되는데, 돼야 되는데 하면서 제가 지선자매한테 그랬어요. 나 오늘부터 기도하고 같이 우리가 협력해서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 오자마자 제 성경 공부 모임에 지인들을 앉혀놓고 제가 그랬어요. 기도 제목 하나를 가져왔다고. 내가 비행기 타고 지금까지 오는데 계속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 가운데 지금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지선자매가 한동대에 가서 교수로 가르쳐야 된다고. 그러면 한동대의 위상도 올라가고, 그리고 한동대도 이지선 씨 때문에 위상을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지선 씨가 한동대에 너무나 잘 맞을 것 같다고. 기독교 대학이고 사회복지학과를 했고 또 좋은 대학교에서 공부했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힘든 줄 아시죠?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뭐 성경 공부 끝냈어요. 끝나고 났는데 한 장로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그래요. 목사님, 저 한동대 총장하고 어렸을 때부터 친구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해서, 그래요? 꼭 우선 5일 먼저 기도하고 물어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총장님께 연락을 했는데 총장님은 그래요. 아, 요새 총장이 뭐라 그런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떤 전략과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한동대에 꼭 들어갔으면 하는데 긴 이야기를 짧게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총장님께 그냥 차플에 가서 이지선 간증하는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그거 좋다고. 그러지 않아도 강사로도 너무 좋은데 갔어요.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사회복지학과 교수들이 다, 원래 그렇게 다 오지 않는데 다 왔대요. 간증을 듣고는, 왜 그 교수님 뒤에 줄 쓴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 사람 우리 과에 들어와야 된다고, 나 안식년 가겠다고 이러면서 모든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이 우리 튀어달라고, 그리고 나 안식년 가니까 저 이지선 자매가 들어와서 가르쳐야 된다고. 여러분, 이러면서 이게 무르익으면서 면접을 통과하고 이러면서 교수가 됐는데요, 저에게 이지선 자매가 교수가 됐다는 얘기를 해주면서, 물론 그 과정 가운데 기도를 같이 했죠. 그 사진을,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는데, 목사님 저 오늘 진짜 소름 돋치는 줄 알았어요. 집에서 이제 교수로 간다고, 한동대에 교수가 됐거든요. 간다고 사진을 정리하고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왜냐면 포항 밑으로 가야 되잖아요. 정리하는데 목사님하고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던 2003년도의 사진을, 제가 왜 처음 보여준 사진을 찾은 거예요. 자기가 소름 끼쳤대요. 왜냐면 자기도 목사님을 만난 지 잊어버렸대요. 왜냐면 수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잊고 있었는데 사진 뒤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만났을 때 목사님이 한 질문이 뭐냐면, 지선자매 뭐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뭐라 했냐면, 저는 박사학위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듣고 고 하영조 목사님이 공부를 시켜줬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요? 근데 교수에서 저기 공부해서 뭐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때에 뭐라 했냐면, 저 교수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잊어버렸지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오케스트레이트를 하시면서 잊었던 것을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이지선 교수 얼마 전에 식사 같이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까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들뜨게 만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뵐 때에 이 순간 또 나를 보고 계시고 기뻐하시고 구원의 그 기쁨을 만끽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의 삶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 이유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가지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영표 형제가 이제 저와 계속 제가 상담을 해주고 밴쿠버에 있을 때부터 그러면서 만났는데 저랑 엘사바도르 남미에 중미에 있는 엘사바도르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컴패션을 쭉 보면서 이래요. 목사님 저에게는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해결됐습니다. 뭔가요? 저는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그리고 의로우신데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하냐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니 의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냐면 이 세상을 왜 이렇게 돕는가? 물론 죄와 악이 있는 것은 아는데 왜 공평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불공평하게 만드셨는가? 누구는 이렇게 찌들리게 빈민가에서 살아야 되고 누구는 다이어트를 해가면서 쓰레기 음식을 엄청 음식을 쓰레기로 버려야 되는 이게 왜 이런가? 근데 오늘 해결됐습니다. 본인이 어떤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대요. 여러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불공평한 삶을 살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뛰어나요 이 사람. 뭐냐면 목사님 하나님은 세 아이가 있으면 세 아이에게 빵 하나씩 나눠주지 않고 하나에게 빵을 다 세 개를 줬습니다. 하나에게 빵 하나씩을 나누었으면 우리는 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 아이만을 위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그냥 하나씩 받고 먹고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에게 세 개를 주면서 나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세 개를 움켜진 아이는 세 개를 다 내놓기가 싫어서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안 이 아이가 나눴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 깊이와 높이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지만 우리가 그 불공평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아가페오의 사랑을 무조건적이며 일방적인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면 우리는 변합니다. 새롭게 경험하면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 벅찬 은혜의 삶을 누리시며 기쁘고 행복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향해 순종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행위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며 나에게 하나님이 되어있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웃 사랑의 깊이를 더하셔서 매일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